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없고요. 20절까지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가 하신 구원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다시 올 때 그것을 살아있고 죽기 전에 보는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직후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자체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환하게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계실 때 산 밑에는 외아들 어릴 적부터 간질에 걸려서 자칫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는 고통스러운 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따라 올라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움막을 짓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삽시다 그랬지만은 예수께서는 산 밑에 아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하여 그 고통의 아들 대신에 자기가 저주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 세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황홀하여서 정신이 없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산 밑에 남은 아홉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는데 간질에 어릴 적부터 고생하는 이 고통의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치지 못해서 왜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왜 귀신을 물러가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영 고쳐지지 않고 영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남은 산 밑에 남은 아홉 제자의 당황스러운 거 어쩔 수 없음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리에게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 세 명은 산 위에 데리고 따로 올라가서 영광을 보이셨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산 밑에 남은 제자들 아홉 명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쭉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애썼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꾸중 들을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꾸중 들을 만한 일입니까? 영광은 산 위에서나 특별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산 밑에 우리는 남겨두셨으니,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못 보게 하셨으니,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 능력은 예전에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특별히 발탁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이 특별한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기도해도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날이, 주님이 눈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날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그 요동치는 가운데, 흑암이 덮이고 참으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던,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던 그 얼굴을 늘 뵙던, 음성을 듣던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 맞이하겠느냐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이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찔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에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나 특별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나 특별한 부흥의 시기에게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가슴을 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가 쫓겨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주님은 멀리 가셨는가 보다, 주님은 잠깐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의에 굶주리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목마르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그 믿음 없는 그 심령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이 다행입니다. 그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 것이 해답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했다고 꾸짖는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험 봐서 틀렸다고 X표 맞는 거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X표를 맞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면 책망도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없으면 책망도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 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 앞에 드러날까 봐 안전한 대로만 다니고 할 만한 일만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신념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든지, 헛것을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면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광신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신념에 빠진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산이 드러나고 물밑이 드러나는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총독 스룹바벨 앞에 산들이라도 물러가고 바다라도 채워지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광야에 대로를 내실 때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은 무너지고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져서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 그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길로 따라가는 백성들의 길 앞에 광야라도 평탄한 길 대로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 믿음이 없고 패망한 세대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버지처럼 달려나와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닙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직분을, 나의 지식을, 나의 능력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을 옮기시니까요. 예, 꾸중하셨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어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자가당착 모순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산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얼굴의 영광이 보이도록 그렇게 영광을 보이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은 천사도 차마 그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그 입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서 날개 새짝이 있으면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로나 겨우 나르면서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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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는 다 알 수 없고 다 뵐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날 산에서 영광 받으신 후에 거기서 그냥 머무신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고통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는 참된 영광으로 누구에게나 비친 영광으로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같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참된 영광이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은 땅끝까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그 심령 깊은 곳에까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어떤 상처와 그 속에 있는 어떤 뭐 불구와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다 씻고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세상에 임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약속의 씨 이삭 이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약속의 씨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들을 다시 받은 것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장차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단을 쌓았던 그 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속죄양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려고 예비하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산의 영광은 얼굴이 빛난 영광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임하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아들에게로 오셔서 고통받는 아들 대신에 자기가 저주받은 아들이 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면 언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 영광의 때에만 잘될 때에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의지할 만하고 우리 믿음을 자랑할 만하고 부끄럽고 잘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일은 감추고 미뤄두고 아니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고통받는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장 은밀한 문제들을 가장 답답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사옵나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는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위하여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금식 가운데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나아갈수록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수록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셨으나 어린아이에게는 다 알려주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배우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정말로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많은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이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날까봐 안전한 길로만 다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기도 제목을 모든 답답한 것을 모든 아픔을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주님의 구원함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전에 했던 경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산 위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저 제자들만 데리고 갔다는 그전에는 힘을 주셨는데 지금은 주시지 않는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것이지 주님은 선하시니까 라는 야성적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뜻대로 되는 일이 대박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에 되는 일이 대박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대로 하면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이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원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주님의 은혜는 과거, 먼 과거의 한때의 기억인 것처럼, 주님이 지금은 주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원망과 의심이 점점 더 쌓여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라니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예,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성경 지식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목사보다도 성경 지식이 늘어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 성경 지식 뛰어난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뭐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하는 지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많이 알든지 한두 가지를 알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내일 되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음성 되도록 간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리라. 겨자씨만 하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으니까, 겨자씨는 살아있으니까 작아도 자라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을 믿으면 아무리 큰 다 바위 같은 것이라도 죽어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뭐 자라고 열매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믿음의 세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산을 옮기면 다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산을 저기로 옮겨서 내 땅을 넓히고 저 사람은 산을 저쪽으로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면 그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자기 욕심을 믿는 거죠.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을 옮긴들 그게 무슨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산을 옮기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산을 옮기셨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실 때 산을 옮기시고 물밑을 드러내셨다 그럽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 영광 가운데서 십계명, 자기의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으신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내려오실 때 그 꽃바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과 진노로 말미암아서 산이 흔들리고 산의 바닥이 드러나고 물의 기초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비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심과 창조자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고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48편에서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이 계신 터는 든든하고 주님이 계신 터는 안전하니 나는 주님과 있어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에 빠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나팔인가 뭘 부니까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그 환난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주를 믿던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러 마침내 다스리러 오시는 것을 알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나 차라리 내 생명을 덮쳐버려라 하고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그날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산을 옮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점점 자라나가는 겨자씨가 작았으나 커지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아서 작았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진짜니까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와 금식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어떤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와 같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사본을 택한 것이야. 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마태가 기록한 그 원본은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마태가 쓴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인지를 아느냐? 사람들이 그 뒤로 뭐 지금이야 인쇄하고 디지털로 보관하니까 원본이 변하지 않지만 그 종이란 것은 다 썩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뒤로 이렇게 베꼈거든요. 필사했거든요. 그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에 충실하게 베낀 사본들이 꽤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원본은 없지만. 그런데 이 사본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한 것이니까 실수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좀 끼어놓은 것도 있고 말씀이 이건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이 말이었을 거야 하고 말씀을 슬쩍 조금씩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서 고쳐놓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본이 다 다르니까 성경을 믿지 못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문헌보다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사본 가운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본들 중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그렇다면 원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짐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본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어떤 사본들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으리라 하신 20절 다음에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사본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본 그리고 사본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평생을 들여서 연구한 그 학문이 사본학입니다. 믿을만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절은 다른 복음서에 기도와 금식이야 기도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그것과 참고해서 그렇게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분들은 21절이 있는 사본을 택해서 기도와 금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나 현대 영어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영어 성경들은 21절을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오래전에 옛날 사본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보존되어 왔던 차본을 사용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500, 600년 전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21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21절이 없는 것이 원본에 가까운 정확한 사본학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21절을 그 구절을 넣도록 만든 근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주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일지라도 주님의 생각은 나보다 깊고 영원하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선하시니까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붙잡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다 아는 지식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무슨 신적인 성품을 천사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천사들도 우리의 믿음을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도 믿거든요. 다 보지 않아도 믿거든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산 위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들은 자들이다. 그 구름 속에서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구나. 너희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구나. 그러니 이 믿음이 영광이 되어서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가 잠시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눈앞에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아름답게 단련이 되어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한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고 잠시 답답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은 천사도, 지식을 가진 천사도 흠모하는 믿음이 연단되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믿음의 결국을 볼 날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이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믿을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의 소원 삼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침마다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금식하는 것 없이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소원만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두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미련한 기도도 있지요. 생각이 짧은 기도도 있지요.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선함을 따라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기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따라 응답하시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기도했으니까요. 주님이 나와 어떻게 다르신지, 주님이 나보다 얼마나 나를 왜 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지혜가 내 생각보다 왜 대박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정말 애쓸 일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소망이 있는데 주님 마음에는 어떠세요? 주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 연약한 바를 도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때로는 신음하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데 성령님, 내 기도 제목은 성령님 기도 제목하고 같나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어떠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한 그 제목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내 마음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세요. 더 멋있게 응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미련해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과 선함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을 믿지 않겠다는 선포거든요.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 몸을 약하게 해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무대뽀로 말하자면 조금 촌스럽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자면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처음에 막 화가 납니다. 막 더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화가 나다가 다시 밥 먹고 그래요. 그런데요. 금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도 사흘밖에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는 아닌가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 자기 몸을 스스로 약하게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까지 주님께서 힘드신 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대박인 것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예수님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다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도 40일간 주리시고 그래서 목마르시고 배고프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능력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을 지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한다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주님의 은혜에 기억이 있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셨을지언정 답이 있어서 책망하셨으니까 믿음이 산을 옮기고 믿음이 귀신을 쫓고 믿음이 고통받는 아들을 구해준다는 답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오늘 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답에, 주님이 주신 문제에 해답을 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고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것처럼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어요. 네 고통받는 아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했지만 확신이 없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거룩의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러나 책망하시는 주님은 답이 있기에,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이뤄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그 선하심과 약속을 믿음이기에 주님은 믿음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O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그 담대함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와 금식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능력을 행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참된 능력과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배웠던 주님, 늘 바라보던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그날 주님 앞에 함께 다 서는 복된 형제자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결국에 관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라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시라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형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배웁고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날마다 더 잘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은총의 징표를 허락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